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침내 드러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법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매우 아이러니한 역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코미디에 가까운 사건이죠. 지난밤 14장 55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찾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거짓 증언이 난무했고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64절에 사형을 구형합니다. 사형을 내릴 법적인 권위나 권리가 없으면서도 대제사장들은 스스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로마인들이 볼 때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특히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린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힘과 권한이 없는 집단의 그 일부가 자기들끼리 누구를 없애야 한다는 등 티격태격되는 모습을 읽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는 밤새도록 예수님을 정죄하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14장 65절에 침을 뱉으며 때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새벽 일찍부터 요란하게 모여 의논을 하는데 결론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발한 죄목이 무엇인지 보니까 2절에 놀랍게도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죄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인정하기 싫어했던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이자 이어지는 21절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말하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불쾌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그러니 지금 대제사장들은 본인들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주장하기 위해 3절에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웃기는 상황이죠. 마음이 불편해도 예수님을 로마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정치범으로 몰아야 십자가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어야 십자가형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주장해야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로마 총독 앞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한다는 건 곧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전혀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2절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죠. 4절에 대제사장들의 고발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재차 물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자기 할 말을 하시고 침묵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런 반응을 보고 5절에 오히려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며 십자가형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행동이죠. 세상의 논리는 대부분 생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들 자기 살자고 자신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며 상대방을 고발하며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죽여야 할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로마 체제를 위협하고 어지럽히는 종류의 반란은 전혀 쳐다볼 수 없었죠. 오히려 반란의 가능성은 대제사장 쪽이 더 크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1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 14절에서 어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이 대중들을 자극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약하고 무력한 사람을 내가 보기에 전혀 왕처럼 보이지 않는데 내가 보기에 전혀 그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약하고 무적한 사람을 너희들의 왕으로 받아들인다고? 이런 식으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로마인의 상식으로 볼 때는 도저히 왕이라고 할 수 없는 인물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왕이라고 이 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로마를 대항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니까 그야말로 코미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 코미디가 펼쳐진 원인도 잘 알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래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시기심을 자극하고자 9절에 일부러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도 7절에 실제로 밀란을 일으켜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만들었죠. 다시 말해 대제사장들이 주장하는 죽여야 할 왕, 진짜 정치범은 바라바 같은 죄인임을 보여주는 블랙 코미디입니다. 진짜 그 대제사장들이 주장하는 그 자신이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바라바와 연약한 예수님 사이를 놓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빌라도가 대중들을 조롱할수록 대제사장들은 11절에 더욱 열심히 무리를 충동하여 바라바를 살립니다. 그러자 12절에 어떻게 합니까?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 지금 빌라도가 볼 때 계속 우스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빌라도 자신이 아니라 너희가 왕으로 부른다는 점을 빌라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계속 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왕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너 정말 너희들이 이 사람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에게 주장하는 거야? 정말 그런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13절에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13절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신들의 왕을 로마에 대항한 정치범이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노예에게나 내리는 십자가형을 주라고 요구하는 백성들. 빌라도와 마가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매우 우픈 상황입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장면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이건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것이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는 증거가 되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 14절에서 더욱 과감하고 사정없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4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 소리 지르되 더욱 소리를 질렀다. 더 강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결국 빌라도는 이처럼 실컷 유대인들을 두고 장난치면서 조롱한 후에 그래 정말이야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15절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책무를 완수했죠.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마침내 유대인의 왕으로 드러났습니다.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죠. 온 백성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한 거야. 마가는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죠. 사실 마가복음은 초대교회 당시의 로마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심을 주장하는 매우 도발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첫 마디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죠. 당시 로마 사회에서 복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유앙겔리온은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거나 황제의 승리나 은총을 알릴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오늘날 터키 서부의 고대 도시 프리에네에서 발견된 비문에서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을 두고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는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하나님으로 숭배되고 있었죠. 그런데 마가는 당시 로마 사회를 향해서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자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왕임을 드러내시면서 용감하게 기꺼이 그 십자가형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심지어 마가는 빌라도를 부를 때도 총독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이름만 부르고 있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모두 빌라도를 총독이라고 불러주지만 마가는 매우 고집스럽게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단호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이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요,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뒤에 39절을 보시면 로마 백부장의 입을 빌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로마의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이 사람은 진짜 왕이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재판을 통해 우리는 아까 불렀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왜 이 세상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고초를 당하셔야 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보혈을 흘렸구나, 이게 뭐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모두가 살고자 몸부림치며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로마인들을 향해서 이 십자가의 신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보혈을 흘리신 이 십자가의 신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마가는 우리를 이 사건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참으로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남은 한 주간도, 이 고난주간 한 주간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와 같은 은혜와 신비를 마음에 새기며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복된 현장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